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성경 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오늘 우리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이는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단지 예배의 한 순서에 불과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들을 깨우치고 이 말씀에 함께 아멘으로 순복하고 이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래는 주일 낮에 로마서 강의를 해야 하지만 오늘 저는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려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전 8시경에 저희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김태훈 성도님이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 전날 제가 전화를 해서 병원에서 퇴원하신 이유를 묻고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지 12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김태현 성도님이 심장마비로 소천하였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는 참 망연자실했습니다. 김태현 성도님의 부인이었던 고 박미숙 성도님도 2016년 9월 12일 날 심장마비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족들 중에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를 표시하는 분들이 있었고 혹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이번 차에 이런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일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전혀 기대치 않게 오히려 문제가 더 확산되고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능력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체류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일도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 판정 통보를 받는다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경우가 이런 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 1991년 어느 가을날 아이다호 시골에서 아내와 내 자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운전을 해 가다가 상대 차선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딸이 죽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고 그가 쓴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김영수 전도사는 1995년경에 미국 그랜드레피지에 있는 칼빈 신학교로 유학을 갔다가 저희 신학교 석좌 교수였던 시카고 대학의 홍창보 교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던 중에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지나서 아내는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김영수 전도사님의 아내도 암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 동기들이 그런 걱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소 운명론적인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서 탈출해서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도피주의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방법입니다.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시거나 현재가 아닌 과거 속에 삶의 웅지를 품고 살아가는 이런 경우 도피주의적인 자세와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제3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실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함이라는 말이 네 번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허락한 지혜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는 물론 지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어려운가?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뭔가 확실하고 정해져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김태훈 성도님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될지, 아니면 지지난주 공사장 현장에서 죽었던 그런 분들처럼 그런 식의 죽음을 죽을지, 아니면 병원에서 평안하게 마지막 숨을 거둘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에서 죽음보다도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죽음보다 확실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7장 초반에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만실 곁에 갓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죠? 신생아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생아실에 가보셨습니까? 신생아실에 가보시면 산모의 남편, 때로는 산모도, 때로는 친척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모여와가지고 간호사가 아이를 이렇게 다 깨끗이 씻어서 탁 내밀면 어떻게 하지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까꿍까꿍하면서 아이를 웃기려고 해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특별히 입관할 때 가보세요. 오열하는 소리가 그 입관식장을 가득 메우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소에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상회실에 가시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더 좋습니까?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며느리나 딸이나 가족이 순산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더 좋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순산했다는 소식, 그 다음에 한 영혼이 태어난다는 소식 전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초상집에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잔치집에 가는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잔치집에 초청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좋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망일이 출생일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망일이 출생일보다 우리 인생에게 더 훌륭한 교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상회실에 가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 합니까? 아, 아기가 엄마를 많이 닮았네. 언뜻 아빠의 모습이 비치네. 아니, 할아버지의 그 눈매도 있네. 뭐 이런 말들 하면서 아이를 보고 미소를 짓고 까꿍까꿍하고 아이를 웃기려고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 태어났죠? 필름을 빨리 갈아가지고 86세가 돼서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 이 사람은 시신이 되어 시체 보관실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조문객들이. 어떤 말들을 할까요? 아, 참 그 고인 참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너무 따뜻한 분이셨지.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몰라.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죠. 뭐 때로는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인지 몰라. 이런 말들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좀 미안하지만 참 저분 자기밖에 좀 몰랐어. 어떻게 그렇게 가족과 친지들을 어렵게 했는지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생아실과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교훈은 어디에 가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나요? 교훈은 장례식장에 가서 훨씬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7장 초반에서 하고 싶은 말은 실제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생을 시작할 때보다 생을 끝낼 때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깨우치고 교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의 시작보다 마지막이 낫다는 것도 그거예요. 결론에 도달해 보면 잘못이 드러납니다. 시작할 때는 몰라요. 뭐가 어떻게 잘못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기를 맞춰보면 아 실수했구나, 빠뜨렸구나, 공정이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구나 등등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내가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일에 내 삶을 탕진했는가 하는 교훈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죠? 젊은 청년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인생은 빨리 시든다. 우리의 눈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도 어두워지고 작은 소리에 잠을 깨게 되니 젊은 청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실제로 죽음에 대한 교훈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만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죽음을 의식하고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죽음의 문화에 빠져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컴퓨터 게임들 다 보면요, 죽이는 그런 게임들이 태반이에요. 영화를 보세요. 사람 죽이는 거, 이거는 그냥 무슨 모래성 허물듯이 그냥 사람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사람이 그냥 흩어져 버려요. 연쇄살인범의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하고 연쇄살인범의 행각을 묘사한 그런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사회는 죽음의 문화에 빠져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불확실성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율배반이라고 그래요. 죽음보다 확실한 것이 없는데 불확실한 것들을,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확실한 죽음은 염두에 두지 않고 산다는 것, 이것보다 더 아이러니하고 모순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방의 어떤 수도원은 죽은 수도사를 매장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면 탈고를 해가지고 유골을 회수해서 수도원 내부의 좋은 자리에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유골은 수도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만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골을 만질 때 사람들은 섬뜩한 느낌을 갖기보다 오히려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가? 나도 이렇게 된다. 나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교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반으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죽음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근면과 절제, 사랑과 관용, 종교와 겸손을 가르칩니다. 죽음은 주목, 출발, 장례식장 앞으로 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봐 라고 외치는 유격대 조교와 같아요. 부목사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장례를 몇 건 치르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수백 건 되겠죠. 요즘에는 주로 분고를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 시신을 매장하지만 제가 부목사 시절 때는 관채 매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충청도 지역에 갔을 때는 탈관이라고 해가지고 관 뚜껑을 떼고 시신을 꺼내어 땅에 묻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저는 바로 그 시신의 얼굴에 제 얼굴을 투영해 보았습니다. 자주 그렇게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지 않나. 나도 내 몸을 어느 사람이 그렇게 끌어서 이렇게 매장하지 않을까. 않을까가 아니라 매장할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죽음이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요, 아기 다툼을 벌일 일도 없습니다. 뭐 거기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애착하고 뭐 미련을 가지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일 죽는데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뭐 당신이 잘못했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죽음은 우리의 삶의 해독 주스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죽음의 해독 주스를 마시세요. 건강을 위해서만 해독 주스 마시지 마시고 죽음의 해독 주스를 마시십시오. 죽음은 우리에게 피상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마음을 드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니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을 자꾸 멀리하고 죽음을 가능하면 멀리 두려고 하기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당 뜰에 무덤을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당 뜰 연구에 가보세요. 묘지를 지나지 않으면 교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죽음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설교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죽음은 맨 마지막에 멸망받아야 될 원수라고 하기도 했지만 죽음은 동시에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면 그렇다고 말해요. 10절에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옛날에는 펄펄 날았는데 내가 왕년에는 그러면서 왕년을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현실을 탓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탓하는 것은 그 현실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옛날이 좋았네라는 말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대항하는 매우 불손한 태도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를 언급하고 있죠. 11절, 12절에서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서 최선의 유익을 얻게 하고 우리를 밀어붙이고 우리를 옭아매는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참된 생명을 가져두는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처방이 뭔가? 그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려움과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다시 말해 굽고 거칠고 어긋나 보이는, 어그러져 보이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통을 겪으면 대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자체만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라고 여겨지는 어떤 원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잘못된 실수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일어나게 만든 한 사람을 생각하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후회, 자책 또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의 정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이 상황을 이겨나는 방식이 아니죠. 어떤 일이 잘못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거지 뭐 그 한 사람 때문이거나 혹은 그 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소 그 현상에 주목하고 그 현상을 만든 인간적 원인, 제2원인에만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이유라고 여겨지는 것을 제거하는 일에 자신의 전생을 다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13절에서 구부러진 것이라고 표현된 고통의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부러진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그 구부러진 것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 구부러진 것을 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 그분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지요? 고통스러운 현상? 그 어려움을 있게 만든 사람, 사건 여기에만 마음이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부정적 정서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될 때만 마음의 소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게 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항상 어떤 좋지 않은 감정에 휘둘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부모를 미워하든지 나에게 그 어려움을 초래한 친구를 미워하든지 아니면 이전에 내가 했던 실수를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든지 그런 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아질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주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의도와 목적을 딱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가리켜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에 나가십니다. 섭리라는 이 단어 제가 이전에도 한두 달 전인가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영어로 provide라는 단어인데 라틴어로 probide, pro라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앞으로,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bide라는 말은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만 딱 놓고 보면 앞을 본다, 내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단어의 뜻은 단지 앞을 내다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지탱해준다, 지지해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 명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급하는 행위, 그 다음에 만물을 지탱하고 다스리는 행위로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죠. 지금 이 교회당이 그냥 이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공사를 하고 선을 잇고 그래서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을 누가 조성하십니까? 하나님이 조성하십니다. 영어 표현에 I will to see it, 내가 그것을 볼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그 말은 사실은 내가 그것을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조치할게,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할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먼저 조치를 취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바라볼 때 우연이라고 보이는 일, 믿지 않은 사람은 재수 옴붙었다라고 말하는 그 일조차도 제1원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의 섭리의 손으로부터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앙에서는 뭐 보전, 유지, 협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쓴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결정 그리고 만물들을 때와 장소와 사건에 맞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 명령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행하시니까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는 100%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휘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하는 어떤 작은 일도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각 맞추기 아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딱 그 장소에 들어갈 때 큰 그림을 이루는 작은 하나의 요소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생과 사,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선하고 악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암 판정 선고를 받든지 갑작스럽게 가족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든지 아니면 작은 실수 때문에 평생 불구가 되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혹은 돈 벼락을 맞는 사람들의 행운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까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섭리 범위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도자는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굽었다라는 이 표현, 고통과 역경, 그리고 인간이 동의할 수 없는 환경이나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의도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혹은 운수의 소관으로 돌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욥기 5장 6절에서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굽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 그분이세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자기 힘과 지혜로 펴보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전도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들 전도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뭔가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수정할 수 없어요. 컴퓨터도 한번 어떤 기록을 남겨놓으면 수정을 하면 그것이 이전에 기록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나중에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3장 14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6장 10절에도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받으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현재 존재하는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있던 것들로서 인간이 바꿀 수 있는 한계 범위 밖에 있다는 이야기고 사람은 강한 자, 즉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의도로 했다. 물론 때로는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힘들죠.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일 자체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그 일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작은 일도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생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가 전도서의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주권을 갖고 있는 분으로 믿죠. 그죠? 근데 가장 극단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책은 전도서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잖아요. 뜻을 알려주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잖아요. 그러나 지혜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욥이 왜 그런 고통 얼음을 당했는지 그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 교우 자녀 중에도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 친구도 캐나다 대사관에서 근무했는데 재혼이죠. 남편도 좋은 직장 다니고 근데 아이가 지적 장애인이에요. 평생 그 옆에 붙어서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교회학교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항상 기쁘고 즐겁지만 않습니다. 삶을 살아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의 발목을 붙잡고 한평생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야 되는 일들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지 제2원인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제2원인에 주목하면 소원한 마음, 복수심, 상실감, 낙심하는 마음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정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나은가 싶으면 또 그 마음, 또 그 마음. 그래서 만나보면 또 그 이야기, 또 섭섭한 이야기, 과거에 잘못된 이야기, 당신이 그때 그랬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반을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항상 남 탓하고 항상 복수심에 끌어오르고 그래서 뭐가 나아집니까? 관계가 좋아집니까? 하나님은 상반되는 속성을 잘 주물어서 만물의 조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시계, 저희 어릴 때 시계를 해부하는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중학교 때 들어가면 처음 시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그러면 딱지를 딱 열죠. 그러면 시계가 움직이는데 톱니바퀴가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반대쪽으로 움직이는데 시계는 초시계, 초침, 분침, 시침은 반대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한쪽으로 갑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오미를 보십시오. 모압으로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려고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유익이 되게 하셨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의 눈물을 통해서 영적 건강에 필요한 물로 얼마든지 바뀌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신자라 그래요. 주일 낮예배 몇 번 나오면 낮예배 하면 들어주면 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내 영혼에 깊숙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다 내다 버릴 만한 재료를 가지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합력한다는 말은 의학적 용어입니다. 약제사가 그 한 약만 쓰면 독이 되지만 다른 약과 함께 사용할 때 독약도 그 사람에게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신 사건은 한면으로 보면 인류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왜? 마지막 구원자를 보냈는데 죽여버렸거든요. 마지막 구원의 방책을 완전히 다 그냥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바울은 추측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상컨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벗어나게 만들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손에 반지 정중앙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죠.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흔들리게 되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가중되면 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왜 배도하지요? 왜 빗나갑니까? 단지 예수님 되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나로 살니까 못 사라지거든요. 삶을 살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무수한 삶의 실존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부모는 답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하고 함께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깊은 신앙의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오늘 강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아이와 함께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약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닥치고 믿으라. 덮어놓고 믿으라. 하니까 많은 신앙의 의문들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마지막 결론에 도달한 그 아이는 신앙을 박차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허락하시고 그 굽은 것에 대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봐라. 이 모든 것들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 날이 있다 그래요. 한 날은 형통한 날, 다른 한 날은 공고한 날입니다. 형통하다라는 이 말의 본뜻은 선하다, 좋다는 뜻이고 공고하다는 말은 악하다, 어렵다라고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선하고 좋은 날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악하고 어렵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날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여기 병행하게 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은 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 교회 다는 아니겠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멘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많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합니까?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14절은 두 가지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기뻐하라,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그 시간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는 자기 성찰하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세요. 죄송하지만 죽을 상을 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여행을 가셨습니까? 충분히 즐기세요. 아, 또 돌아가면 또 근무해야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못 즐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즐기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희희낙낙할 수 있겠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면 충분히 좌절하십시오. 그리고 슬피 우십시오. 주님도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조차 심한 고난을 받았을 때 힘에 지나도록 하는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죠. 삶의 의지를 다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았어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여생의 삶이 기쁜 날이 더 많을지 아니면 고통스러워 어려운 날이 더 많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전도자가 14절에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간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찾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지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점치시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머리 대밀고 예언기도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아니한 내용을 아는 일에 마음을 들이기보다 드러난 계시의 말씀에 천착해야 돼요. 십계명 지키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지내십시오.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말씀대로 나에게 굽은 것을 허락하실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문에 다 대답하지 아니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고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가 뭘까요? 유한성의 인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맨날 이 사람을 내 앞에 두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맨날 이 자식을 내가 끼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유한성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 때 그 현실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유한한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는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무한하신 그분 앞에서, 걸어가신 그분 앞에서 자고하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개미가 사람 앞에서 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 너보다 힘세 이럴 수 있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웃기는 이야기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나서면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야고보사도가 4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으면 안개라고 그랬어. 어디 한 1년 가가지고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아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겸손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표현되어야 됩니다.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면 모레도 미룰 수 있는가? 미룰 기회도 갖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고3들은 뭐 공부 좀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 하겠다. 뭐 내가 좀 재미보고 그 다음에 은퇴하면 그 다음에 내가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식의 말은 매우 교만한 말입니다. 죽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성의 견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견지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거든요. 성령님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관점과 견지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견지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신자의 씨름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그냥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일정 기간 동안 그에게 감내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런 상황을 잘 견디고 감내할 수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은 물론 나쁜 일을 겪게 될 때 자기 의식 안에서보다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 분통이 터지는 마음에서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북박 조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올바른 시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격동된 정서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어제 권대희 형제님과 임세현 자매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계시는데 제가 축사할 때,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갑자기 유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제가 급하게 사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김태훈 성도님을 불러가신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실수를 제가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뭐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실수를 범했죠? 한 주간에 애경사가 일어났고 제가 그 슬픔의 정서를 확 털어버리고 정말 축하해줘야 되는데 물론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정서의 전환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때에 맞게 반응하라 그래요. 형통할 때 기뻐하라. 공고할 때 생각하라.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형통한 날, 좋은 날에는 기뻐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시간을 즐기십시오.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십시오.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드러내신 뜻에 순종하십시오. 굽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굽은 것에 순응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요. 꺾을 수 없는 것을 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만 들 뿐입니다. 안 돼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신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기뻐하라 그래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가면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그래요. 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아니 환난 때 기뻐하라니. 제대로 지금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까? 따져 묻고 싶죠, 하나님께. 전혀 공감의 정서가 없는 분 아닙니까?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나니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삶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휘파람 불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순간은 짧습니다.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또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손길 안에서 나온 고통이고 하나님께서 그조차 아름답게 선하게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자답게 현실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유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요. 상황 상황마다 제대로 된 이해와 해석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이해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실수를 얼마나 자주 범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고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헤아려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하실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과 심중에 새겨주셔서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기도로 해결할 문제는 기도로 이기면서 그렇지 않은 문제는 기도하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규 형제와 서해자매 가정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두 부모님을 다 이런 방식으로 떠나보낸 그들의 마음이 어떨는지요. 이들을 떠나보낸 이분들의 동생들, 부모님들, 가족들, 친지들의 마음이 어떨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깊은 상실감, 좌절감,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들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죽음을 교사로 삼고 죽음을 설교자로 삼아서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바를 적실하게 받아듣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궁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이라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인생이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조절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유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